VOA 세계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 정권 붕괴라면서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목적은 북한 핵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조성해 놓은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 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면서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자신들의 핵무력 정책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의 발표 이후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활동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로 400기 이상의 러시아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어제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해 실질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이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인들은 하이마스로 40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고 이 미사일들은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화기와 탄약, 장갑차 등 6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수 지원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어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전격 방문해 총 22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이란산 무인기 구입에 관여한 이란 기관 네 곳과 개인 한 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 자산 총대실은 어제 성명에서 제재 대상인 파라바르 파르사사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통제하는 이맘 호세인 대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혁명 수비대를 위해 무인기를 생산하고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또 테헤란에 소재한 사피란 공항 서비스는 이란산 무인기 인력과 관련 장비를 러시아로 수송하는 것을 포함해 양국의 러시아 군용 항공편을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고위 관리는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이란을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과 개인은 개인 미국 내 재산이 동결되며 미국 업체나 개인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96살의 나이로 어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애도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여왕은 바위였고 그 위에서 현대 영국이 건설됐다며 여왕은 바로 영국의 정신이었고 그 정신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미국과 영국 동맹을 강화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불변의 정치인이었다며 우리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군주를 넘어 시대를 정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영국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며 여왕의 서거는 영국 국민에게 큰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자국 주변 지역에서 어제 총 45대의 중국 군용기와 7척의 해군 함정이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탐지된 중국 군용기 중 전투기 18대와 무인기 한 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타이완 국영중앙통신이 타이완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인도와 중국군이 국경 분쟁 지역인 히말라야 산맥 서부 코구라 핫스프링 고지에서 철군을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철군이 상호 조율과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국경의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9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 정권 붕괴라고 주장하고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유럽연합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이산가족 문제를 유엔에서 공식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최고 22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 정권 붕괴라며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이를 공개해 미국의 비핵화 협상 촉구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일 행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목적이 북한 핵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 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백날, 천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데 비례해 자신들의 힘은 계속 강화되고 미국이 부닥치게 될 안보 위협도 정비례하게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자신들의 핵 무력 정책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 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비핵화 협상이라는 기존 틀에 대해 미국이 근본적으로 태도를 전환하라고 요구한 연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가 비핵화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비핵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북한이 이걸 확고하게 이제 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나 이제 비핵화 안 하니까 대화는 없어. 향후에 나한테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마. 그리고 오늘 내가 내는 법령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놓는 법이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 이제 이게 핵심 요지거든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김 위원장이 직접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공개함으로써 미국의 비핵화 협상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제재로 인한 고통을 언급하며 사실상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수준이고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도 이런 자신들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엄포성 조치라고 풀이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승절 연설에서 대남 메시지를 냈다면 이번에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때문에 조 차원을 종합해보면 큰 틀에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먼저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 북한 협상에 나갈 일은 없다는 얘기고요.
조선중앙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핵무력 정책 법령은 1항부터 11항까지 번호를 붙여 차례로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핵무력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를 다룬 3항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어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유사시 타격을 받게 되면 그것이 재래식 공격이든 핵 공격이든 핵공격 작전 계획이 자동 시행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홍민 실장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아 김정은이 저 모든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다. 잘못 건드리면 자동 발사 조항이 있네. 물론 이걸 보는 관련국들이 겁을 먹고 뭐 진짜 이런다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이제 저 조항들을 의식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법령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 대해선 총 5가지의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핵이나 기타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인데 여기서 이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적시했습니다. 실제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북한이 스스로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핵을 쓸 수 있도록 사실상 선제 핵 공격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있는 경우와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김정은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조건에서든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핵 사용을 정당화하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한 그런 불순한 속내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런 공세적인 핵 독트린을 법령을 통해 구체화,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전술 핵무기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 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무력 법령은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다분히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나선 한국을 겨냥한 내용이라는 관측입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시정연설은 핵무력에 대해 억지 전력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사실상 선행 노선을 천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전에는 경제 및 핵 병진 노선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핵을 먼저 앞세워서 핵을 보유를 함으로써 단순히 국가 안보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자신들의 앞으로의 만년대계 또 인민들의 복지와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핵을 필요하다. 그런 식의 논리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강경 행보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미한 동맹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이 핵 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확인한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은 양국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8일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 시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9월 6일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언론에 제공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러시아가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과 같은 나라와 협력해 군수 물자를 보충하려는 것은 러시아가 더욱 절박해지고 고립되고 있으며 이후에 엄격한 대러 제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유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주요 러시아 은행과 인사,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고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에 승인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는 이날 VOA에 관련 사안을 잘 알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보도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 또는 군사 장비 제공이 포함된다면서 우리는 무기 판매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 질서 위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슬로베니아는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며 군사적 공격을 끝내도록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 대변인은 아울러 이런 시기에 우리는 또한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대북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북한에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중심으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구매한 무기가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7일 이란으로부터 이미 무인기를 인도받은 러시아가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무기까지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건 러시아의 장비 사정이 절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는 미 정부의 평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북러 간 이런 무기 거래는 러시아가 독재적인 선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입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군사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이날 VOA에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이란과 북한 두 나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의 유혈 사태를 겪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도 테러 지원국이라는 명백한 현실을 언제쯤 깨달을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하울 의원은 이날 VOA에 우리는 외국산 부품, 특히 반도체가 러시아의 무기, 그리고 더 나아가 푸틴의 전쟁 범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 강력한 제재와 수출 통제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러시아의 이런 제재와 수출 통제 회피와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7일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VOA에 북한이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폭력 조직 러시아에 흔쾌히 도움을 주고 있는 건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날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VOA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푸틴이 그의 무모하고 끔찍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데 필사적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독재자와도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스스로를 통과시킨 대북 제재를 다수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해 유엔 밖에서 대북 제재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8일 VOA에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은 2006년 통과된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후 나온 유엔 결의 1718호는 북한의 전차, 대포, 미사일 등 중화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품목의 이전을 막을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최소 수백만 발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무기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 북한에까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방부도 6일 일제히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러시아가 유엔 결의 1718호뿐 아니라 2009년에 1874호, 2016년 2270호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결의 1874호와 2270호는 소화기와 경량무기 등 북한의 모든 무기와 해당 무기나 물질의 공급과 제조, 관리와 관련된 기술 훈련과 조언, 서비스, 지원 행위로 수출 금지를 확대했다고 클릭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유엔결의 2270호는 또한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의 군사작전 역량을 개선 또는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군사 품목도 수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수입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했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가를 지불했다면 이는 추가 제재 위반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참여한 금융기관 또한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금융기관이나 육해공 운송회사 등 북한의 무기 이전을 돕는 외국 기업과 기관은 모두 제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통과시킨 대북결의를 위반한 점에도 주목하며 이는 향후 대북제재를 이행할 때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러시아가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쯤은 언제든 무시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a clear indication that Russia is going to ignore.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치하의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니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이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란 것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직접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처음인 듯하지만 중국도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mean, China for a while was enforcing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중국도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 이후 한동안 대북 경제 제재를 이행했지만 점점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러시아와 중국이 앞으로 유엔에서 추가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빚을 졌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 모두 예전처럼 협조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과 한국이 일본, 호주, 유럽 국가들 같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유엔 밖에서 제재를 기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and South Korea can try to organize sanctions outside the UN.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 같은 제재가 국제 제재보다 당연히 덜 효과적이겠지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 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무기들이 철도를 통해 러시아로 운반될 수 있다고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의 제임스 번 국장이 관측했습니다. 무기 확산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번 국장은 8일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장기전에 대비해 대규모 군수품 조달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번 국장은 또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번 국장을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는데요. 먼저 북한의 확산 활동을 추적해온 전문가로서 이 소식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It's not hugely surprising. I think obviously it created a very large.
이 소식이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그렇게 매우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북한은 그동안 무기와 포탄 등을 판매해온 오랜 역사가 있으니까요. 특히 해외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역량을 구축해온 북한은 누구에게든 판매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졌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러시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 전쟁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엄청난 양의 장비와 탄약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가 장비와 포탄 등 그동안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현재 대규모의 조달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벨라루스 등 우크라이나 영내 우방국이 아닌 북한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The conflict has been going on since February and it's been going on. It's a pretty intense conflict. You know, it's a large war.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쟁은 꽤 격렬하게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량의 포병력과 함께 수십만 병력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추구하는 전통적인 재래식 전투 방식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단기전을 계획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양의 포탄을 소진했고 지금 가능한 모든 곳에서 포탄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뿐 아니라 앞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다른 곳에서의 충돌 가능성에도 대비해 비축분을 조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122mm, 152mm 포탄의 비축분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우크라이나도 조달하려는 화력들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적들에 앞서 이런 무기를 미리 확보하길 원하는 거죠. 북한은 상당한 양의 포탄을 비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전부터 재래식 충돌에 대비해왔고 특히 한국을 겨냥한 방대한 양의 포병 등 재래식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포탄은 러시아의 오래된 무기와도 호환이 될 것입니다.
과거 2010년 발생한 한국 연평도 포격 등을 보면 북한 포탄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이번에 수백만 발 거래로 알려졌는데 가격을 추산할 수 있을까요?
Of course, North Korea will very likely hold huge stocks of those. It's obviously well known.
북한의 이런 무기들이 고품질이 아닐 가능성은 있습니다. 북한의 군수 산업 기반이 노후화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또 자체 기술로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들은 정밀탄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정교함이 굳이 필요 없는 구식 탄약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무기들과 호환될 것입니다. 가격 부분은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가격으로 거래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물물 교환 형식의 거래도 많이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거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I mean, North Korea obviously for a long time has prepared. It has an extensive ground force.
북한은 자신들이 재래식 분쟁에 직면할 경우 무기 제거와 공급이 원활할지에 대한 전통적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 제재 등으로 인해 산업 기반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대규모의 물자를 외부로 운반할 경우 종종 위성 관측과 금융 체계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거래는 비교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가 탄약 생산을 북한에 계속 의지할지도 의문입니다. 러시아는 자체 생산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당면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거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거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North Korea does have to has its own concerns, its own conventional concerns in keeping, you know, its stocks well supplied.
북한은 자신들이 재래식 분쟁에 직면할 경우 무기 재고와 공급이 원활할지에 대한 전통적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 제재 등으로 인해 산업 기반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대규모의 물자를 외부로 운반할 경우 종종 위성 관측과 금융 체계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거래는 비교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가 탄약 생산을 북한에 계속 의지할지도 의문입니다. 러시아는 자체 생산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당면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거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백만 발의 로켓과 포탄이 어떻게 운반될지도 궁금한데 어떤 경로를 전망하십니까?
Deliveries of, you know, large volumes of munitions would almost certainly be over the border and then move from, you know, from the east.
이렇게 많은 양의 포탄은 기차 운반이 용이할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을 통과해 러시아 동부로 운송한 뒤 러시아 동부와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의 동부 지역에서 전투가 이뤄지는 전구로 장비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통한 운반은 큰 장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배 수척이 필요할 것이고 공해상을 통과해야 하므로 차단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재래식 무기 거래 외에 다른 군사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o there is a history of that because we know the people from Russian design bureaus once.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설계 인력들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많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 러시아의 일부 기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이유로 미 재무부 제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도 재래식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도 무기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You know, North Korea has like a long history of cooperation on ballistic missiles with Iran.
북한은 오랫동안 이란과 탄도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협력해왔습니다. 그런 협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려 사안입니다. 또 많은 공개 정보 등을 통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 북한산 무기들이 여전히 추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무기들이 유입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북한산 무기들이 그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미 당국의 제재 지정과 기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이 리비아에서 오랫동안 불법 네트워크를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무기 거래 활동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이 무기를 대규모로 운송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지난 2016년 북한 선박 지선호가 수류탄 등 다량의 무기를 싣고 이집트로 향하다 차단된 사례가 있죠. 물론 어려움이 커졌지만 북한은 분쟁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북한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북한이 무기 판매를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여전히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 활동에 중추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 재래식 무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판매자가 거리낌이 없어 정부뿐 아니라 비정부 조직에도 매력적입니다.
북한은 무기 구매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A lot of this, obviously, you know, a lot of these deals are organized and brokered by North Korean agents abroad.
대부분이 해외에 있는 북한 요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북한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 외교 공관을 운영하고 있고 외교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고객을 유인하고 무기를 판매하는 겁니다. 인력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고객을 접촉하고 계약을 성사하는 인력과 중개인이 있고 이후 운송을 담당하는 인력, 또 결제와 송금 절차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인력도 있습니다. 해외에는 북한 외교 인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활동을 담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연구소는 말레이시아에 상당한 북한 인력들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들이 제재 대상인 북한 군수기업을 위해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 판매는 주로 현금 거래입니까?
The main thing they're always after, of course, is money, because money is fungible.
달러 등 현금 거래가 물론 가장 일반적입니다. 송금이나 가격 책정이 쉬우니까요. 또 물물 교환이나 금 거래 등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금융 거래인데 북한은 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해 돈을 옮기는 데 꽤 능숙합니다. 위장 회사 등 많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법 성공적입니다. 무기 판매의 주요 목적은 돈이지만 다른 목적도 덜어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혹은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무기를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There's already a lot in place, right? There's lots of countries.
물론 이미 많은 장치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각국의 독자 제재, 유엔 전문가 패널 등이 있죠. 또한 확산과 조달 방지 차단에 적극적인 나라들도 많습니다.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개선해야 할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보 교환, 차단 조치를 위한 협력 강화 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제재 위반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기 확산 등 북한의 불법 활동 관련 전문가인 영국 합동군사연구소의 제임스 번 국장과 함께 최근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구매와 북한의 무기 확산 활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이 오는 16일 전쟁 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을 앞두고 한국전 등 해외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이 미국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는 총 628구로 집계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은 6일 미군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미국인들로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포 의원은 이날 전쟁 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을 기리기 위한 본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가 이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전쟁 포로 실종자의 가족들을 위한 답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등 해외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미군 용사들의 신원 확인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올해 전쟁 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을 기념하는 포스터에는 그들의 희생, 우리의 약속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포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장 용감한 자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귀환을 간절히 원하는 가족과 커뮤니티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미국은 이들 미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79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은 9월 16일을 전쟁 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매년 이날을 기리며 전쟁 포로 실종자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사나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따르면 8일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는 총 628구로 집계됐습니다.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전 참전 미군은 7,529명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공식 제의한 데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유엔에서 공식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가 인도적 사안이자 국제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인권 문제란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8일 VOA에 이산가족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국 정부의 당국 간 회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호응에 대해선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며 이산가족 성봉은 인권 문제이자 강력히 추진돼야 할 또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re is no question that it is a human rights issue that families should be able to meet and should be able to talk, should be able to send letters or
이산가족 문제는 의심의 여지 없는 인권 문제로 가족들은 서로 만나고 대화하며 서신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나 북한은 국내 대부분의 이산가족에게 이를 거부하고 한국 내 가족의 상봉 등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둔 8일 담화에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오늘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합니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해 인간 자체가 싫다는 원색적 비난을 하는 북한 지도부의 최근 반응을 볼 때 성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한국에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협력과 압박을 병행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대북협력 일변도의 시각이 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접근이 오히려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한 주도권 행사 카드로 인식하도록 해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이면 상봉은 중단되고 한국은 양보를 검토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론 부각과 국제적인 압박, 인권 문제를 통한 북한의 정상 체제화 등 중장기적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보고서 등의 공동 발의 과정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역시 중대한 인권 유린이란 평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이산가족 사안을 정치적 카드로 계속 활용하는 만큼 인도적 측면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 문제란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8일 VOA에 남북한 양측 모두 이산가족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이동의 자유 권리가 있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가족과 재회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어 남북한 간의 협상이 특정한 권리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틀을 따르더라도 이산가족이 이런 권리들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기구도 지난 2016년 보고서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당시 분단의 아픔 보고서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자발적 분리로 보고 인권 관점에서 조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자발적 분리는 개인이 자기 의지에 반해 가족과 분리되거나 연락 재개와 결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산가족과 전시 전후 납북자, 탈북자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는 겁니다. 유엔인권기구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정보와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북한 정부의 정책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인권법 규범과 원칙을 근거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이산가족 상봉의 특성상 양자와 다자적 접근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s an issue that has a human rights element and a humanitarian element as well.
이산가족은 인권 요소와 인도주의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는 문제로서 이는 남북한 간의 양자적 맥락과 유엔의 다자적 맥락에서 모두 다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이런 측면에서 이를 유엔에서 제기해야 한다는 제안은 긍정적이라며 문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인권 주제로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인권 문제를 직접 부각시키는 게 반드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이 문제를 계속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t's important to continue raising it. It's importan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aise this issue publicly as they're doing.
킹 전 특사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책임은 한국이 아니라 한국 내 가족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을 거부하는 북한 당국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도 마땅히 책임져야 할 곳에 정확히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과정을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의 추석을 축하하는 성명을 내고 한국인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간 오랜 우정에 대한 감사도 표시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8일 한국의 추석을 축하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을 대표해 한국인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길 기원한다면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같은 도전들에 직면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강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에 우리는 두 나라 간의 오랜 우정과 우리가 미래를 향해 구축하고 있는 더욱 긴밀한 관계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지속적인 미한 동맹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질서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신념을 토대로 한다며 함께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걸쳐 부상하는 도전에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나는 우리의 우정이 우리 국민과 지구촌을 위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이 기쁜 때에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친구와 가족 간의 유대 구축뿐 아니라 우리 국민 간 결속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대 항구인 남포에 유류 저장 탱크를 추가로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 반입되는 유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장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어 불법 반입 의혹이 커집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남포에 유류 저장 시설을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교회가 남포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유류 탱크 밀집 지역의 한 공터에 지름 30m의 원형 부지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운영 중인 유류 탱크의 지름이 20에서 30m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새로 들어설 유류 탱크는 최대 크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원형 부지 조성을 시작한 시기는 지난달 10일부터입니다. 당시에는 온전한 원 형태를 갖추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윤곽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최근 위성사진은 이 부지의 원형 틀이 이전보다 더 높이 쌓이고 일부 표면엔 포장 작업까지 이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BOA는 북한이 올해 초 지름 23m, 높이 10m 안팎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유류 탱크를 완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2020년엔 유류 탱크 건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원형 부지 4개를 조성했으며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이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에 각각 지름이 30m인 새로운 유류 탱크 3개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크기가 작은 것을 포함해 현재 28개로 늘어났는데 현재 건설 중인 시설까지 합하면 조만간 30개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유조선 저반 시설도 최근 2개를 완공해 전보다 더 많은 유조선이 드나들 수 있게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유류 탱크와 유조선의 하역 구두를 확충하는 정확한 배경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게 합니다. 실제로 남포에서는 유조선의 입출항 모습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BOA는 중국 해관청서 자료를 토대로 중국이 북한에 정식으로 수출하는 유류가 대부분 비연료 제품인 윤활유와 아스팔트며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연료용 유류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러시아도 지난 2년간 북한에 대한 공식 유류 수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식 보고되지 않는 불법 유류가 북한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는 지난 2020년 위성사진 분석과 북한 지하 지상 유류시설에 관한 미 중앙정보국 CIA의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이 최대 150만 톤의 정제유 등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잇따라 진행된 시설 확충에 따라 북한의 유류 저장 역량은 150만 톤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했으며 핵무력 완성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체제 위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방을 통한 경제 개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경제적 번영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노렸지만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한반도의 최근 동향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군사력이 경제적 번영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김 위원장의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 계획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사실상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한 결정적인 계기로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의 실패를 꼽았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얻어낸 제재 해제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면서 김 위원장은 이제 자신의 지도력을 핵 무력 완성을 통해 대내외에 확인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개방 없이 자력 갱생만 선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변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겠다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좌도 북한은 생존을 위해 개방을 해야 하지만 개방의 과정은 정치적 통제와 지도력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이유로 장마당 등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했다가 다시 통제 경제로 회귀하는 등 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석좌는 김정은 정권이 반시장적 정책을 펼 때마다 주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정운영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개방이 동반되지 않는 한 진정한 경제개혁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며 그럴 경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주변 국가와의 무역을 단순 소비하는 방식의 기생적 경제구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아시아 국장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회담이 실패로 끝난 것이 북한의 국가 방향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김 위원장이 당시 제재 완화라는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작은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데 만족했다면 지금쯤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김 위원장에게는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장과 현대화를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means he has no choice. But to keep going on the nuclear program, perfect.
전문가들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북한의 개혁 개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 당국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내부 불만을 통제하고 정보의 흐름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용하고 무기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they didn't just reel it back in before something bad happened in terms of.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 지도부는 정권과 정치적 충성심에 대한 내부 위협 측면에서 나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다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실패를 덮는데도 큰 기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차석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봉쇄를 지속하는 것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북중 국경이 거의 차단됐음에도 북한이 버티고 있는 데 대해 의문을 나타내면서 대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석자는 또 사이버 위협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석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과거 하나의 파괴적인 무기로 인식됐다가 최근에는 북한 정권의 자금 확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테리 국장도 다른 경제적 수단이 막힌 북한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화폐 위조와 암호화폐 탈취, 돈 세탁을 위한 기술적 요소를 추가하는데 미래를 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노리는 북한의 사이버 자금 탈취에 대해 많은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된 가운데 새로운 건물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과거 반도체 부품 등을 생산하던 공장인데 북한이 한국 설비로 유엔 안보리 금수품인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지난 18일부터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교회가 개성공단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전자제품 생산업체 밀집구역의 한 건물 중심부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얀색 대형 물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가로 8.5m, 세로 5m 크기의 이 직사각형 물체는 지난달 18일과 21일 건물 중앙의 공터 부분에 등장하는데 약 5일 뒤인 23일 다소 커진 상태로 건물 쪽에 바짝 붙어 있다가 24일 크기가 줄어들더니 27일에는 사라져버립니다. 28일 등장한 이 물체는 이달 6일 하루 자취를 감춘 것을 제외하고 8일까지 위치와 크기를 달리하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물체의 종류를 식별할 순 없지만 적어도 지난달 중순부터 이곳에서 모종의 활동이 이뤄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 개성공단의 한 건물 공터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에는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보이는 버스 여러 대가 정차하거나 제품 혹은 장비를 무단 반출하려는 듯 트럭을 동원한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버스나 트럭과 같은 차량 여러 대가 새로운 건물 앞 공터에 집결하고 이것이 하얀색 직사각형 형태로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 하얀색 물체가 건물 내부에서 바깥으로 옮겨진 장비일 수도 있고 해당 건물에서 생산된 제품 더미 혹은 무언가를 덮고 있는 천이나 비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개성공단 폐쇄 직전 발행된 업체 현황 지도와 대조한 결과 하얀색 물체가 발견된 이 건물은 과거 SJGS가 입주했던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SJGS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반도체 부품과 전자제품, 유공업 패킹 등을 생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를 통해 반도체 부품과 전자제품이 포함된 전기기계와 장비류를 금수품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SJGS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해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면 대북 제재에 전면 위배된다는 뜻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OE는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2016년 이후 최근까지 개성공단 내 최소 10곳의 공장에서 차량 출입 정황 등을 포착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5곳은 정기적으로 차량이 정차하고 대형 트럭이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장면이 포착돼 무단 가동 정황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북한 초대 내각 수상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김일성 위원장이 추대됐고 부수상에는 박헌영과 김책 그리고 홍명희가 임명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열흘 후인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또 8일 후 북한은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 최고인민회의 5일째인 9월 8일 조선인민공화국 헌법을 승인 공포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 헌법을 승인 공포한 지 하루 뒤인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건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 수립 이후 이듬해인 1949년 6월 30일 남로당과 북로당이 합당함으로써 조선노동당이 창당되고 위원장에는 김일성이, 부위원장에는 박헌영이 선출됩니다. 1976년 9월 9일 중국 공산당 초대주석 마오쩌둥이 82살을 일기로 타계합니다. 1893년 중국 후난성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마오쩌둥은 1918년 친민학회를 창립하고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에 참가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후 마오쩌둥은 장제스의 국민당 군과 전쟁을 벌이던 대장경 때 중국 공산당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1949년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국가주석에 취합니다. 그 당시 중국에는 마오쩌둥을 숭배하는 사상이 만연해지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이후 1958년부터 중국을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바꾸겠다는 대약진운동을 실시하지만 실패하고 이로 인해서 중국은 기아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은 1965년부터 11년에 걸쳐 문화혁명을 실시하지만 이는 중국의 전국적인 혼란과 경제적 침체를 야기합니다. 결국 중국 민중들은 1976년 4월 마오쩌둥 사상과 체제에 저항하는 텐안먼 사건을 일으켰고 이것으로 인해 마오쩌둥은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마오쩌둥은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1976년 9월 9일 세상을 떠납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을 참 잘했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나하나에 전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1924년 대통령 선거는 켈빈 쿨리지 대통령.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샌프란시스코 오이그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살펴봅니다.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하고요.
아리랑 예술단은 북한에서부터 전문 단체에서 예술 활동을 하던 단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각자 자기 탈란들.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핵무기는 강력한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